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태풍의 여파로 비가 오고 있는 아침인데요. 이 빗속을 뚫고 단무지 PD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석입니다.
네, 주말에 잘 보내셨고요.
예, 잘 쉬었습니다.
네, 그 태풍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가뭄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 내리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요.
예.
다만 다른 피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바로 또 태풍이 따라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줄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을 하면서 자, 오늘 아침 방송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죠.
최근 내부 자료가 유출된 이탈리아의 해킹 업체 해킹팀의 거래 내역에 국정원 민원 접수처 주소로 육군 5163 부대가 포함돼 있어 국정원이 돈을 주고 외국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5163 부대가 이 업체에 돈을 지급한 건 지난 2012년부터이고 지금까지 8억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기관은 감청 프로그램 구매를 직접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때문에 5163 부대가 국내 프로그램 업체인 나나테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은 이메일 정보를 빼거나 스마트폰 등을 해킹해서 임의로 조작하고 또 촬영과 도청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5163 부대 관계자가 업체 측에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 측은 야당 인사에게 프로그램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내 사찰 목적이 아닌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데요.
네.
야당은 국내 사찰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이병호 국정원장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사찰용이었느냐 대북 정보전용이었느냐 이거 되겠는데요.
예.
잠시 이슈조독들에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국정원을 비공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 등 국장 실장급 인사들을 만나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측은 국정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문이었다고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임기 첫해에 공개적으로 방문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어제 원유철 전 정책위장이 유일하게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원 전 의장은 민생 현황과 경제 살리는데 당청과 원활한 협조와 소통과 협력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서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삼선 김정은 의원을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부산 출신 정책위의장을 강력하게 원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개파색이 엷은 당 화합형 인사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고분고분한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고분고분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들은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통해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혁신안 실현을 위한 당헌 당규의 개정 여부 등이 결정되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표는 당 홈페이지에 혁신은 편한 길은 아니지만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요.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은 어제 저녁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혁신안 당무위 통과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주승용 의원이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혁신안이 당무위를 통과하면 20일 중앙위로 넘겨지고 최종 승인 절차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부 관계자가 어제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에 주한미군에 반입된 탄저균 샘플이 살아있는 탄저균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지 여부조차 정부 측은 알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 주한미군 측이 배달된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한국 정부에 전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제부터 한국과 미국 정부가 탄저균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 실무단을 꾸렸고 또 오산기지 검사실을 방문 조사할 예정인데 여기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137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선택제 사업은 2013년에는 예산의 약 46% 지난해에는 약 75%만 사용되면서 불용 예산이 발생해왔고요.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고용노동부 측은 예산 효과성은 논란이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 등은 정부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세청이 2009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원래 걷어야 하는 양보다 더 걷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논란이 된 건 2009년에 국세청이 내놓은 공제 계산법인데요. 과다한 공제를 줄이겠다면서 기존 계산식 방법에 토지 기준 70에서 80%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KT와 한국전력 등이 재산세 공제액이 부당하게 줄었다면서 소송을 냈고, 대부분은 국세청의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부세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세청은 대법원이 종부세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반발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걷었다?
예.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가 노회찬, 심상정 이 두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그제 마무리된 당대표 선거 1차 투표 결과 두 사람 모두 과반 이상의 표는 얻지 못하고 각각 43%와 31.2%의 득표율을 얻고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예.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고 현장 투표와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서 18일에 모바일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정의당 당대표가 선출돼서 19일에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조성주 후보가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예.
결선까지는 가지를 못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대환 부위원장이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에 정부에 사의를 표했고 오늘 다른 위원들에게 사퇴 관련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특조위 위원들이 조직과 예산 관련 안건만 전체 회의에 올렸고 세월호와 관련한 법원의 2심 판단이 끝날 때까지 특조위 명의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진실규명이라는 설립 취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조대한 부위원장이 여권 추천 인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친박계 아니냐, 뭐, 그 때문에 흐트러진 게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앞서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의 유족이 기간제 교원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면서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보냈는데요. 어제 인사혁신처 측은 경기도 교육청으로 보낸 회신에서 순직 대상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반려했습니다.
네.
사망 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어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변호사 천여 명이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은 신임 판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서를 법원 행정처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문제가 된 해당 신임 판사는 모 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에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 사건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논란이 됐는데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문제된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지난 1일 경력 법관으로 임용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지난 9일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이지 노사 갈등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박 회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세 번째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지난달 32일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회피할 사유가 안 된다면서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박 회장의 증인 신문은 내일 오후 4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예정만 되어 있는 건데 안 나오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슈 독털로 넘어가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 시사통이 자력갱생을 위해서 오프라인 강좌를 열어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 온라인 강좌를 추가합니다. 자, 온라인 강좌의 첫 번째 타자, 바로 이분입니다.
담론통을 진행했던 조형근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를 해부했습니다. 현대자본주의 실상, 그 속의 우리 살림살이를 낱낱이 훑었는데요. 저의 강좌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약속 하나 드릴게요. 수강 신청 수가 200건이 넘으면 오프라인에서 분기에 한 번씩 아주 특별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사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강 신청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아, 잠시만요. 시사통 후원 회원은 할인해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라는 책을 만든 반비의 편집자입니다. 1년 전 인명구조도 진상규명도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책의 제목 같은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을 텐데요.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의 새 책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그런 현실을 더 치밀하게 따져보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독탈 어떤 이야기 털어주실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스 브리핑에서 전에 그러니까 주셨지만 다시 한 번만 추려서 먼저 그러니까 개요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예. 이 국정원의 해킹 의혹이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2012년에 육군 5163부대라는 위장 명칭으로 이탈리아의 웹 모바일 감시용 스파이웨어와 솔루션 개발 업체. 아, 설명도 깁니다. 이 해킹팀으로부터 RCS,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고 이 카카오톡과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자, 이를 위해서 구입 및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해킹팀에 8억 원 넘는 돈을 지급을 했다고도 하고요. 이 안기부 X파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 입장에선 이런 의혹을 접하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무차별적인 도감청 의혹, 즉 민간인 사찰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잇따르는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의혹은 막연한 추정을 넘어서 상당한 정황을 갖춘 합리적 의심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좀 정리해보죠.
자, 이번에 공개된 해킹팀 내부의 보고서에 적힌 한 구절, 즉 육군 5163부대가 RCS와 한국의 연관성이 장래에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해킹 작업을 국외로 재배치하는 데 관심이 있다. 진전된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기로 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
이게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자, 이 정황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이 내놓을 만한 가장 모범답안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대북 정보전을 위한 구입 운용이다. 이게 모범답안일 텐데 이것과 상당히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자, RCS 구입 운용이 대북 정보전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RCS와 한국의 연관성을 우려해서 국외 재배치를 검토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의 정황이 있는데요.
예.
이 카카오톡 뭔가 공격도 계획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대북 정보전 차원에서 카카오톡 공격을 모의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작년 말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대북 정보전 차원이라고 해서 검찰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제까닥 다 발부해 주지 않았습니까? 굳이 거금을 들여서 이걸 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카톡이라고 한다면 굳이 해킹을 갈 이유가 아니라 영장 통해서 얼마든지 대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 카카오톡 공격을 위해서 다시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지난해의 어떤 카톡 사찰 논란 때로 돌아가서 본다면 뭔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얘기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두 가지보다 더 강력한 정황도 있습니다.
어떤 정황인가요?
자,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관련 문건 가운데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첨부 파일이 하나 포함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미디어오늘에서 천안함 의혹을 꾸준히 추적 보도해온 기자와 비슷한 이름을 앞세워서 천안함 연구자에게 이른바 1번 어뢰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건데
예.
이 파일에 스파이웨어를 심어서 연구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천안함은 북한이 폭침시킨 것이라는 게 정부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관련 동향이나 정보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심어서 들여다보려고 했던 연구자에게 대공 용의점이 없는 한 그는 순수 학문적 관점에서 천안함 의혹에 접근한 민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을 대북 정보전 차원에서 몰래 감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따라서 대공 용의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을 연구했으니까 이 사람은 대공 용의점이 있다? 이건 코미디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민간인에게 민간인과 그 이메일 첨부 파일에 스파이웨어를 숨겨서 그 컴퓨터에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예.
다 들여다보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인 컴퓨터에. 민간인 사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정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더 추적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공개된 해킹팀 문건에는 이 연구자의 신원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연구자의 신원만 알 수 있다면 이 국정원의 엿보기 시도가 사찰 차원이었는지 정말로 대공 용의자 감시 차원이었는지 이걸 구별해 볼 수 있을 텐데
예.
딱 그 경계지점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이를 확인해 볼 만한 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아,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이 그 천안함 연구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포함해서 더 범위를 넓히면 아주 근본적인 이제 그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 이건 민간인 사찰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바로
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내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따진다고는 합니다만 여기서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국정원이 나와서 순수하게 모든 걸 다
내놓을 리가 없죠.
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예산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들어간다? 이것도 사실은 접근 거의 불가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국정원이 RCS를 이용해서 도감청한 대상이 누구인지 목록이라도 내놓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확인할 루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을 뒤져서 뭐가 나올 여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떤 루트밖에 없느냐? 이 공개된 해킹팀 관련 문건을 잊었듯 더 뒤지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해킹팀 관련 문건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끼리 뭐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은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근데 참 답답하고. 뭐한 것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제기가 됐습니다. 앞서서 안기부 X파일 얘기를 했지만 미림팀의 어떤 도감청.
예.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그 나왔던 그 이 전화 도감청 카스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예.
카스.
예.
맥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뭐 폐기했다 뭐 했다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도감청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고 왜 그것의 주역으로 잡고 국정원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슈 독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자, 뭐 1차 아니겠습니까? 또 이 이슈 독트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2차, 3차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한 계획을 하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무집 PD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방송은 모두 마무리하고 저희 저녁 방송 예고하면서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